아, 예, 반갑습니다. 입시.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혜림입니다.
야, 오늘은 또 혜림쌤하고 단 둘이서 네. 이제 또 이렇게 조촐하게 시간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부터 2023학년도 의약학계열. 네. 이제 시리즈를 계속 갑니다.
본격적으로.
한 3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거. 3부까지 쭉 이어서 갈 것 같고.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의학학 계열, 의학학 계열에서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의학학 계열 수시 정시 전형에 수능 성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쵸.
필수다.
아, 그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긴 할 텐데 정말
그 필수. 어떤 계열보다 이 의학학 네. 계열은 수능 성적의 반영이 90% 이상이 넘는다는 거죠.
수시를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진짜 그럼 의학학 계열 아이들은 내신도 좋아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우 그렇죠. 뭐 의학학 계열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모든 점에서 완벽해야죠.
역시 이과 최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작년부터 네. 22학년도부터 이제 약대가 합류를 했잖아요. 1700명
맞아요.
이상의 약대가 이제 합류를 한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의학 계열의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다가 네. 약대까지 이제 합류를 한 겁니다.
더 치열해졌습니다.
엄청났죠?
경쟁이. 네.
22학년도 약대 열풍. 야.
저는 그런 경쟁률을 처음 봤어요.
660명. 성균관대 논술전형.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경쟁률.
정시에서 그런 경쟁률이 나오는 것도 처음 봤고.
자, 오늘은 일단 이 주제에 따라서 의학학 계열 수시 정시 수능 성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떠한 전형이든 간에 대부분 이제 수능 성적이 다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시 수시에서 그런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네. 정시와 수시. 네,
그렇죠. 정시와 수시. 보통 이제 정시를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인원을 잠깐 보면 전체 의대가 지금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을 보면 3,015명, 치대가 630명, 한의대가 715명, 수의대가 496명, 약대가 1,743명, 총 6,599명. 근데 이게 정원 내란 말이에요. 정원 외에는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하면 거의 7,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럼 이렇게 의약학 계열이 이렇게 모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수시와 정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대 같은 경우는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이 여러 개 있어서 복잡하니까 저희가 정시 비율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따져볼게요. 의대 같은 경우는 정시 2023학년대 정시 비율이 전국의 의대 39.7%, 치대가 41.9%, 40% 넘었어요. 한의대가 40.6%. 수의대가 38.7%. 역시 약대가 43.8%. 약대는 거의 수능으로
간다고 보고.
예. 근데 이게 43.8%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시에서 못 뽑잖아요.
그쵸.
그럼 정시는 2월 된단 말이에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겠죠.
많이 2월 돼요. 왜냐면 체제를 못 맞춘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43.8%라면 막 45%는 그냥 2월 내에 이러는 45%는 그냥 넘는 거고 50%에 가까운 그렇다면 뭐 약대는 50% 이상은 애들 수능 그냥 당연히
된다.
수능 정시 준비해야 된다. 이 정도 봐야 되는 거고 전체 의학학 계열 정시 비중은 41%가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굉장히 높은 한 그 예. 비중이네요.
아까 약대도 말씀드렸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도 수시에서 2월 되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41%인데 약 45%에 가까운 육박하는 그런 비율이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정시가 이렇게 40%가 넘었어요. 의학학 계열이 수능 성적 정시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수능 반영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은 전체는 90%가 넘는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수시에는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없는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 찾는 게 더 빨라요.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대부분 수능체제가 있다라는. 근데 대부분 수능체제가 그놈의 수능체제가 뭐 일반 뭐 두 개 영역 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세 개 그다음에 또는 뭐 네 개 합 오 뭐 뭐 이 정도 수준 4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 의학학 계열은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능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해림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놈의 이과생들이 응? 이과 최상위 학생들이 자 올해도 보세요. 22학년도 보세요. 박살났잖아요. 국어가.
국어가 심각해.
아, 도대체 왜 물론 이과 학생들 국어 잘하는 애들 많아요. 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또 뭐 댓글 바로 달립니다. 뭐 뭔 소리 하냐. 이과는 국어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하죠. 이과 최상인데 그래도 힘들어하는 애들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건요. 22학년도 수능 국어는 어려웠었어요.
네.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죠.
다른가 보겠어요. 오히려 수학이 뭐 불순해졌는데 아니요. 이과 최상이한테는 너무 쉬웠었어요. 수학이. 중위권의 아이들이 중하위권의 아이들이 수학이 어려운 거지 이과 최상이 오히려 쉬웠었고 과탐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국어는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렇다면 23학년도에는 이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응?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통합형 첫 해였는데 국어.
그쵸.
먼저 이놈의 난이도 이거 계속 유지될 것 같은지 아닌데 좀 우리 혜림쌤의 좀 시원한 좀 얘기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통합형으로 바뀌기 전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네. 이제 2021학년도 수능이었죠.
네.
이제 그때는 물론 그때도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때 뭐 이 한 6월 9월 난이도로 봤을 때 이번 수능은 뭐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많은 그 입시 기관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어려웠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와 이번처럼 올해처럼 그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80점 초반 이렇게 나왔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어려운 수준이었다. 뭐 6월 모의고사랑 뭐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 모든 학생들의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이며
그렇죠.
정시로 가야 되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았던 과목이
그것 때문에 다 망쳤어요.
국어였습니다.
최저 못 맞춰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네. 제가 했던 이 수능과 관련해서 피드백을 했었던 그 방송을 혹시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이게 난도가 사실 예전에 그 2019년 불수능으로 유명했었던 네, 네. 그 수능과 비교를 한다면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어려웠던 시험이
아니죠.
아니었어요. 물론 어렵지만 네. 그 정도의 이
2019보다는
네, 등급 컷이 이렇게 83, 4가 나올 정도의 시험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형식들이 좀 바뀌었고 물론 6월, 9월과 비슷한 그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는 했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생들에게 그동안 기출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에겐 여전히 낯선 유형이었고 그리고 앞부분에 포진해 있었던 이 독서들이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들,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한 세 문제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 분배 실패한 애들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문학과 선택 과목은 사실 오히려 작년보다도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오케이 평가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알겠다. 학원들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비를 좀 어느 정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난이도 자체는 드라마틱하게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좀 그래도 비슷한 정도. 왜냐면 지금 평가원이 감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내야겠다.
그쵸.
이걸 지문을 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힐 게 아니라 정말 그동안 얼마나 문학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학교 공부 교과서에서 가르쳐줬었던 학교 내신에서 가르쳐줬었던 그런 기본적인 문학 개념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느냐는 기본으로 놓고 비문학을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너네가 가지고 있느냐 스킬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의 추론 능력과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를 내는 그 감을 지금 잡았어요. 지금 그 다들 아실 거예요. 문제 잘 냈다.
그렇죠.
어렵다. 네. 아 이거 아이들 괴롭힐 수 있겠다. 네. 하지만 막 그 사실 2021년 수능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좀 논란이 있었기는 했는데
네.
네, 뭐 올해 문제는 그런 문제가 국어에서는 없었죠.
없었죠.
네, 네. 올해 이제 다 어렵지만 깔끔했습니다.
아, 신기한 네. 게 비문학에서 네.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길이가 긴 어. 지문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도 아이들이 어렵게 느꼈었던 거. 네. 그게 선택지에 대한 또 해석? 아무래도 네. 지문이 줄어들면 네, 해석하는 네, 부분이 네, 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지문을 잘 읽으면 네, 거기에 맞아요. 답이 있었다며요, 대부분.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이게 맞는 방향인 게 아니, 이건 우리는 지금 국어 시험을 보는데 왜 내가 이 경제, 과학, 기술의 지식을 막 알아야만 풀 수 있을 것 같은 지문이 이렇게 나오냐.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국어 능력을 묻는 문제로 계속 그렇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다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그렇게 저는 쉬워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등급 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좀 올라갈 것 같아요. 학생들의 수준이 그래도 좀 그죠? 올라갈 것이다.
재수생들 많이 것이다. 생길 거예요.
네, 재수생들이 올해도 네. 많았지만 네. 이제 내년 수능에는 2023년 네. 수능에도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쵸? 의학학 계열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번 그 오늘부터 의학학 계열 위주로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의학학 계열을 우리 아이를 보내겠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은 순간 그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일 거예요. 그렇죠? 수학을 어느 정도 자신 있어 하고 좀 그래도 잘하는 학생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어떤 의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계열을 갈 것이냐 혹은 의대를 갈 거라면 어떤 학교를 갈 것이냐 여기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로는 지금 확실하게 국어로 변별력을 나누는 추세로 가기 시작한 게 벌써 몇 3년 4년째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원하는 과 원하는 계열 원하는 그래도 학교를 가기 위해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가 그 위상을 차지하지
맞아요 우리가 싶습니다. 과거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 죽으라고 그냥 수학하고 과학만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의학 계열 준비하는 입시 대입시생들은 수학 과학에 굉장히 시간 많이 투자하는데 의외로 국어를 또 이렇게 조금 살짝 밀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어라는 과목은 저는 고3 때 물론 공부를 해서 또 힘들었지만 기본 베이스는 어렸을 때 저학년에서 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어제 저희가 과탐 촬영했잖아요. 과탐 선생님들이 과학 성적 잘 오르는 비법을 말씀드리니까 한결같이 물리화학 선생님들이 국어하고 같다고 말뜻을 모른다. 왜냐면
아, 맞아요.
물리하고 네. 화학은 이 문장으로 구성된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학은 그냥 식과 기호를 이렇게 해갖고 딱딱 나오는데 의외로 물리나 화학은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어제 물리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답을 글 속에서 답을 찾고 어느 정도 힌트가 다 있는데 애가 그 문해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못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물리가 어려운 거야. 사실 물리는 답이 딱딱 떨어져서 쉽다. 이해만 되는 개념만 잘 돼 있어. 근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을 때 그 문장을 해석한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굉장히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어휘 능력이라든지 이런 저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수능 성적이 중요합니다. 의약학 계열은요. 수시든 정시든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우리가 수능 최저를 등급을 가지고 최저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정시에는 말 그대로 수능 성적을 가진 표점이나 100분위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따라서 2023학년도 의학학 계열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게 수시 따로 정시 따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수능입니다. 그 와중에 내신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신에
아이고, 네.
예년 고3보다는 고3 내신 비중이 완벽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실하죠.
크게 네, 줄어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큰 부담이 네, 없을 겁니다. 네. 보통 고1 내신이 거의 고3 때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은 크게 한 뭐 세네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는 그런 부담감이 줄어졌기 때문에 수능에 몰입하는 그런 어떤 학습 전략을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새 지금 겨울방학도 끝이 나고 네. 정말 진정한 고3으로 접어들게 되는 3월달이 이제 2주 그죠? 남았나요?
네.
네 이제 아직 2주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말 내가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얼른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학부모님 이건 좀 이건 학부모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고3 내신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고1, 2 내신이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고3 내신은 범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정말 열이 있었다면 셋으로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고3 때 돼서 내신 막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수능입니다.
고3 내신도 수능 대비로
그렇죠. 고 같은 경우는 네. 국어는 어차피 엄매 아니면 화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신하면서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이제 의학학 계열이 수능이 선택이 아니면 필수다라는 걸 강조해드렸고 수능 대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는 약대 열풍. 왜 도대체 약대가 이렇게 아이들이 광분하면서 정말 약대 지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서 찾아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 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 편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다음 주에 또 약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